예, 우리가 성령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이제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이 일곱 번째 시간이고요. 성령 하나님을 생각하면 생소할 수 있다는 말씀을 첫 번째 시간에 말씀을 드렸는데 그 이유는 영이기 때문에 실체가 없으니까 좀 생소할 수 있고 또 성령 하나님에 대한 오해도 그동안 교회 안에서 우리 신앙 가운데 있어 왔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령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헬라어 공이 성령은 바람으로 표현을 합니다. 또 숨결로 표현을 합니다. 숨결이라면 생기요, 바람이라 그러면 우리가 바람이 몰아치는 것이죠. 바람은 사실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바람을 느낄 수 있습니다. 더운 바람, 찬 바람, 또 폭풍까지 우린 분명히 바람이 존재하는 것을 느낌을 통해서 우리가 고백하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바람의 존재는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느낌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또 소리가 있죠. 그래서 오순절에 성령 강림을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다라고 말했는데 성령의 존재, 성령의 역사를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성령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바람처럼 우리가 성령을 느낄 수 있습니다.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들을 살아나게 했던 그 사방에서 불어왔던 그 생명의 바람, 이 생명의 바람이 성령의 바람이죠. 어디 에스겔 골짜기만 마른 뼈가 있겠습니까? 요즘 쉽지 않은 기간을 저희들이 지내고 있습니다. 온 세계 사람들이 이 눈에 보이지 않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이렇게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죠. 전 세계에 제가 설교를 준비할 당시에 52만 명 이상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미국은 10만 명 이상이 훌쩍 넘었죠. 우리 샌프란시스코 인구가 얼마쯤 되냐면 88만 명쯤 됩니다. 그렇다 그러면 전 세계에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목숨을 잃은 사람이 우리 샌프란 인구의 60% 이상이 죽었다. 엄청난 숫자입니다. 가을에 더 큰 세컨 웨이브가 온다고 하니 또 모든 사람들이 불안하고 두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냥 이게 두려움의 끝이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저절로 기도가 나옵니다. 어려운 시기를 살다 보니 우리의 마음이 힘이 들어요. 사방이 꽉 막힌 듯 답답하죠. 답답합니다. 사막처럼 우리의 마음이 갈라져 있습니다. 쫙쫙 갈라진. 뭐 우리 마음이 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이 다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런데 어떤 부분에 들어가면, 우리 삶의 어떤 부분에 들어가면 사막처럼 우리의 마음이 갈라져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그곳에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기를 우리가 기도합니다. 우리 마음뿐만 아니라 힘겹게 살아가는 이웃들, 온 세상에 성령의 생명의 바람이 불어오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성령의 바람이 불어옴으로 인해서 성령 하나님을 체험하고 성령의 존재를 고백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령은 이렇게 느낌을 통해서 우리가 그 존재를 확인할 수 있어요. 또 한 가지 성령이 계시는 것을 느낄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건 뭔고 하면 우리가 살펴보는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입니다. 말 그대로 성령의 열매니까 성령이 계시기에 가능한 열매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을 때 우리를 통해서 성령의 능력과 존재가 증명된다. 성령의 열매가 그래 중요한 겁니다. 우리에게 성령의 열매가 드러나면 사람들이 기독교를 다시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임무가 얼마나 막중합니까? 설문의 존재가 어떻게 나타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음으로 인해서 우리를 통해서 성령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세상에 드러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성령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는 길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체험을 통해서 그리고 우리가 맺고 있는 성령의 열매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반사해서 성령의 존재가 드러날 수 있습니다. 이제 오늘 살펴볼 성령의 열매 세 가지는 마지막 그룹인 충성, 온유, 절제입니다. 성령의 열매 일곱 번째는 충성입니다. 이제 오래 참음은 끝까지 견디고 참는 것입니다. 근데 충성은 거기에 오래 참으면서 어떤 일을 해내는 것, 이게 충성입니다. 그 차이가 좀 있어요. 끝까지 변하지 않고 하던 일을 해내는 것, 완결하는 것, 결승점까지 도달하는 것, 이것이 충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충성은 변하지 않는 겁니다. 겨울에도 푸른 상록수처럼, 늘 푸른 상록수와 같은 신앙을 갖는 것이 충성. 그러니까 충성의 반대말은 무엇이겠습니까? 변덕스럽다. 변덕스럽다. 또 충성의 반대말은 마무리하지 않는다. 시작은 잘하는데 이것도 조금 저것도 조금 하면서 마무리를 하지 못할 때 충성의 반대말, 또는 믿음직스럽지 않다라는 것이 충성에 반대되는 개념이니까 반대말을 알아보면 충성이 무엇인지 훨씬 금방 이해가 됩니다. 남편이 웬일인지 설거지를 해주겠다고 말을 해요. 고맙다고 말을 하고 아내가 한참을 쉬다가 부엌에 가보니까 설거지가 반쯤만 되어 있는 겁니다. 뒷정리를 하지 않았어요. 또 설거지 상태를 보니까 조금 엉망입니다. 그렇다면 그것은 충성이 아닙니다. 충성은 끝까지 뒷정리까지 잘해놓고 깔끔하게 해놓는 것, 아내에게 합격을 맞을 만큼 깔끔하게 해놓는 것, 이것이 충성. 충성은 또 진실함이라고 번역해요. Faithfulness, 신실이라고 번역하는데 하나님께서 신실하시죠.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으시니라고 말했는데 믿으시다는 말은 믿을만하시니 신실하시니라고 하는 뜻입니다. 얼마 전까지 아침마다 살펴보았던 신명기서에 이런 말씀이 있죠. 오직 네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오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런 점에서 이 충성 또 진실, 신의 성품이고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거짓 없이 진실한 것, 이것이 충성입니다. 하나님이 신실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신실한 것, 정직한 것, 수요예배에서 공부했던 달란트의 비유에서 우리에게 맡겨진 달란트를 잘 사용해서 갑절을 남겼습니다.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말씀하시죠. 착하고 goodness, 지난주에 배웠던 양선입니다. 충성되다라고 하는 말씀이 오늘 성령의 열매 일곱 번째 충성이에요. 이웃에게도 우리가 진실해야 합니다. 가족에게, 친지들에게, 직장 동료들에게, 또 사업하면서 만나는 고객들에게, 또 이웃들에게 우리가 진실해야 합니다. 치팅하면 안 돼요. 믿을만하다. 이런 이웃들을 통해서 참 저 사람은 믿을만하다는 신용을 얻는 것이 바로 충성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콩으로 메주를 써요 라고 말하니까 사람들이 믿지를 않는 겁니다. 아, 콩으로 메주를 쓰는 건 맞습니다. 근데 다른 사람들이 믿어주지 않는 겁니다. 아니, 사실을 말하는데 왜 그렇습니까? 신용을 잃었어요. 신용을 잃어버리니까 사실을 말해서 콩으로 메주를 쓴다는 사실, 어쩌면 진리를 말하는데도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해도 믿어주질 않습니다. 그건 충성이 아니에요. 진실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반면에 팥으로 메주를 쓴다. 이건 안 되는 말입니다. 어떻게 팥으로 메주를 씁니까? 팥으로 메주를 쓴다라고 하는데 주위 사람들이 이 사람의 말을 다 믿어줍니다. 아, 그럴 수도 있나 보다. 그럴 수도 있나 보다. 뭐예요? 사람들에게 신임을 얻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충성이고 진실이고 진실함, 신실이라고 하는 겁니다. 저희들이 주님 앞에 충성되고 또 사람들 앞에서도 충성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다음은 온유입니다. 온유. 실학이나 양선과 마찬가지로 온유라는 용어도 교회에서만 사용하는 것 같아요. 온유를 사전에 찾아보면 이렇습니다. 성격이나 태도가 온화하고 부드럽다는 뜻을 갖고 있어요. 헬라어의 의미도 그렇습니다. 쉽게 화를 내지 않는 침착함이 온유예요. 무례하지 않고 예의 바른 것, 젠틀, 예의 바른 것이 바로 온유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두고 난 온유하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예수님 스스로 말씀하셨어요. 또 온유와 겸손이 함께 가는 것을 예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린 금방 배웁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온유는 무엇일까? 교만하지 않고 겸손한 것이 하나님 앞에서의 온유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순종, 이게 온유입니다. 아,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셔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어요. 이게 온유한 겁니다. 또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건져낸 모세를 두고 이 세상에서 온유함이 가장 성하다. 이 세상에서 가장 온유한 사람이다. 라는 말을 모세가 들었는데 이걸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온유한 사람을 쓰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온유함이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라면 사람 또는 이웃을 향한 온유함은 무엇일까? 상대방을 배려하는 것입니다. 이게 온유함입니다. 모든 사람과 화평하고 협력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온유입니다. 고슴도치는요, 사방에 가시가 다 맺혀 있습니다. 가시로 자신을 보호합니다. 그건 온유함이 아닙니다. 수천 년 풍화작용으로 깎이고 깎인 조약돌이 하나 있습니다. 이 조약돌은 가시란 하나도 없습니다. 정말 맨들맨들해서 어디를 만져도 괜찮고 어디다 비벼도 상관이 없습니다. 요 아주 맨들맨들한 조약돌, 이것이 온유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을 향해서 온유하다라고 한 이런 것이에요. 부드럽고 폭신한 이불과 같습니다. 따뜻한 성품이 바로 온유. 뭐예요? 배려하면 이런 성품을 갖게 되어 있어요. 누구든 함께하고 싶고요. 또 호감 가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온유라고 하는 것입니다. 온유의 반대말은 고슴도치 같은 겁니다. 아, 거친 거예요. 거칠어요. 훈련이 필요한 거죠. 아, 삐죽삐죽 튀어나온 분이 많습니다. 아, 프루닝, 가지치기가 필요한 상태죠. 싸움을 즐기고 교만하고 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이 계시면 왜 이렇게 안 됩니까?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을 거역하는 상태가 온유의 반대말. 어깨에 힘이 잔뜩 들어간 것은 온유가 아닙니다. 성령의 열매 온유를 우리가 구합니다. 야, 이런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생기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팬데믹으로 우리가 집에 있어요. 야, 이 기간이 두 가지가 있어요. 온유를 훈련할 수 있는 찬스이기도 하고 내가 온유한 사람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증명할 수도 있어요. 가까운 사람과 집에 함께 있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밥 세 끼를 같이 먹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잘 지내고 있다면, 서로 배려하며 지내고 있다면, 야, 우리 식구 같이 있는 게 너무 좋구나라고 말한다면 여러분 모두는 온유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같이 있다 보니까 버걱버걱거리고 이게 문제가 많습니다. 야, 하나님, 나에게 성령의 열매 온유함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예수님처럼 우리의 성격이나 우리의 태도가 온화하고 부드럽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령의 열매 마지막은 절제입니다. Self-control. 절제는 사전에서 이렇게 정의했어요. 정도에 넘지 아니하도록 알맞게 조절하여 제한하는 것, 이것이 절제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모자라지도 않고 또 넘치지도 않는 게 절제예요. 가난하지도 않고 부유하지도 않아서 남에게 꾸지 않는 것, 이게 절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것, 이것이 절제입니다. 아, 균형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자리를 잘 지키는 것이 절제입니다. 절제에 해당하는 헬라어도 선을 넘지 않고 어떤 영역에 머물다는 뜻이 있어요. 성경에 기록되던 그리스 로마 시대에 절제는 정의, 용기, 지혜와 함께 네 가지 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 로마, 하나님을 안 믿어도 그리스 로마 시대에서 좀 품격이 있다, 품위를 지킨다 하면 지혜가 있어야 되고 용기가 있어야 되고 정의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절제할 줄 알아야 됐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운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입니다. 절제가 이렇게 중요하다 그러면서 절제를 잃어버린 상태를 바울이 여러 가지로 얘기를 해요. 제가 한번 디모데후서 3장 2절부터 5절인데 제가 한번 쭉 나열해 보겠습니다. 절제의 반대말이라고 볼 수 있어요. 아, 이런 것이 해당이 되면 여기서 내가 너무 도를 지나치면 이 영역을 넘어갔으면 내 자리를 일탈했다면 이것을 가지고 우린 절제하지 않았구나라고 깨달을 수 있는데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실제로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것. 그러면서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이 같은 자에게서 혹시 이런 사람이 옆에 있다면 이런 사람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너의 이런 성품이 너희 안에 있다면 이런 성품으로부터 돌아서라. 돌아서는 것, 돌아서는 것, 내 자신을 조절하는 것, 그것이 바로 절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절제는요, 하나님이 아닌 것에 더 깊이 빠져들지 않고 돌아서는 것, 이것이 절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욕심을 자제하고 욕망을 통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갈라디아서에 보면 뭐라 그랬습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절제했기 때문에 욕심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탐심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내가 잘 되고 싶지 않은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다 우린 욕망 덩어리입니다. 이 우리의 욕망과 탐심과 욕심을 절제하고 컨트롤하고 십자가에 못 박고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으로 결심하고 그 길을 걸어가는 것. 그래서 그렇지 않은 것으로부터 돌아서는 것. 이것이 바로 절제라는 것입니다. 강아지 키우는 분들은 다 아시죠? 우리 강아지들이 먹고 있을 때 건드리면 백발백중 거의 많은 강아지가 으르렁거립니다. 주인이고 뭐고 없습니다. 음식에 집착해요. 욕심이 있고 탐욕이 있습니다. 뭐 짐승들은 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잘 훈련된 강아지는 간식을 발 앞에 놓아도 주인이 먹으라고 하기까지 참습니다. 그 얼마나 먹고 싶을까요? 근데 주인이 먹으라고 할 때까지 그 발 앞에 있는 간식을 참고 가만히 그 간식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인이 먹으라고 하면 냉큼 먹습니다. 이게 절제입니다. 강아지 예를 들어서 조금 그럴 수 있지만 이 절제는요,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이게 경계를 지나갔다, 여기까지 내가 하면 안 된다 라고 말했을 때 그것이 아무리 하고 싶어도 참는 것, 그게 절제입니다. 이 절제는요, 훈련으로 가능합니다. 자신을 다스리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쉽지 않지만 가치가 있습니다. 또 성령의 열매니까 우리가 훈련해서 안 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성령의 열매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절제를 도우실 것입니다. 그래, 성령의 열매. 또 그만큼 어렵기 때문에 절제가 성령의 열매에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돌아서라 말씀하시면 돌아서는 것, 이것이 절제예요. 오늘 본문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을 다시 읽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혹시 지난 3주 동안 성령의 열매를 공부하면서 야, 이거 너무 착하게 살라는 것 아닌가, 천국도 아니고 이 세상에서 이렇게 살아서 과연 살아남을 수 있을까, 말씀을 들으면서 스트레스를 받는 분이 없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까지 난 못하겠는데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은 내게 적합하지 않다라고 혹시 기법 포기한 분은 없는지요? 없으실 줄 믿는데 그런 마음은 들으셨을 것 같습니다. 설교하는 저도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렇게까지 살아야 되나?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뭐 우리 모두 다 거기서 거기 아닙니까? 성령의 열매가 너무 이상적이고 성경에서 말하는 기독교에서 말하는 딱 맞춰진 스테레오타입처럼 보일 수가 있어요. 우리의 힘으로 성령의 열매를 맺으려면 아마 지쳐서 중간에 포기하고 말 겁니다. 구약의 율법을 지키는 것보다 어쩌면 이 성령의 열매를 내 힘으로 맺는 것이 더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주도하시기 때문에 성령의 열매, 그래서 아무개의 열매가 아닙니다. 이 아홉 가지가 하목사의 열매가 아닙니다. 성령의 열매, 성령이 맺게 하시는 열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성령의 열매가 우리 신앙의 핵심임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대가 높으셔서 핵심은 높게 놓으셨습니다. 표대를 위에다 갖다 놓으셨습니다. 야, 이걸 우리가 해야 되는구나 기억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성령의 열매를 사모하는 겁니다. 포기하지 않고요. 이것까지 내가 해야 돼가 아니라 야, 성령의 열매가 신앙의 핵심이라면 내가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구나. 충성과 온유와 절제가 나한테 있어야 되는구나. 하나님 이 열매를 나로 하여금 맺게 해 주십시오라고 사모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바지요. 그 다음에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예수님이 가신 길을 가기 위해서 예수님을 많이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 복음서를 여러 번 읽어야 됩니다. 또 예수님을 눈에 그리면서 최대한 예수님을 흉내내는 겁니다. 모방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안에 계신 보혜사 성령의 존재를 느낄 수 있고 우리 안에 계신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에게 우리도 모르게 어느 순간인가 성령의 사람,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 성령의 열매가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을 보게 하실 줄 믿습니다. 성령의 열매가 우리에게 있으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힘들지만 사는 것이 즐거울 겁니다. 다 모든 사람들이 사랑스럽겠지요. 가서 안아주고 싶어요. 선을 베풀고 싶고요. 신뢰를 얻습니다. 우리가 있는 곳에 평화가 임합니다. 세상 사리가 만만치 않지만 오래 참으면서 충성스럽게 맡겨진 일을 해냅니다. 마지막으로 이건 내가 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한 게 아닙니다. 내 안에 성령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라고 감사의 고백을 하게 될 겁니다. 그만큼 이 성령의 열매를 꼭 붙들고 있으면 또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게 돼요. 지난 한 주간 양선을 몸소 실천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 여러분만이 아닌 선행을 비밀 주머니에 담아놓으신 줄 믿습니다. 꼭 참고 있으시다가 나중에 하나님께 가면 하나님과 더불어 얘기하시길 바랍니다. 이번 주는 우리 한번 쉽진 않습니다. 온유와 절제를 한번 연습해 봅시다. 공부했으니까 화를 내고 분노할 상황에서 자신을 한번 조절해 보는 겁니다. 그리고 도리어 부드럽게 말하고 부드럽게 대하는 겁니다. 제가 예언하건대 이 온유와 절제를 훈련하려고 마음을 먹으니까 아마 이번 한 주간 동안에 화가 나고 뚜껑이 열리는 일들이 다른 주간보다 더 많이 생길 겁니다. 신앙은 영적인 싸움입니다. 또 이상하게 더 많이 생길 겁니다. 또 절제를 훈련하려고 하니까 왜 이렇게 취하고 싶은 게 많습니까? 이렇게 눈에 보이는 게 너무 다 갖고 싶습니다. 욕심과 욕망이 살아날 수도 있습니다. 그때도 온유와 절제를 우리가 한번 훈련해 보십시다. 참고 참다가 화병이 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꼭 필요하시면 상대방에게 이야기하십시오. 이야기하는 데 대신 아주 침착하고 부드럽게 한번 얘기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골방에 들어가셔서 하나님께 낱낱이 고하고 하나님 앞에서 다 풀어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이 화와 분노와 섭섭함을 처리하는 좋은 방법입니다. 그때 보혜사 성령께서 여러분을 위로하시고 여러분을 꼭 안아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 부족한 우리에게도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해 주옵소서. 성령의 열매를 사모하겠습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한 주간 애쓰겠습니다. 우리 안에 계신 보혜사 성령의 도움을 구하겠습니다. 도와주옵소서. 남은 반년도, 올해 반도 성령의 열매를 맺으면서 힘차게, 즐겁게, 감사하게 생명의 길을 걷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